말씀 같이 좀 생각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이 되고 또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교훈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며 또 모든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즐거이 마음에 믿고 받고 또 간직하고 실천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 교훈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본문은 헌신의 동기와 헌신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잘 교훈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종종 증거하였지만은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헌신의 동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리 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헌신의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여기에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 크신 자비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크신 자비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을 경험하였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이제까지 증거한 복음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출생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있고 왜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복음의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증거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근거하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억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헌신의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즉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실상 우리는 죄인이며 죽어야 마땅했던 자들인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헌신은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주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바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주 예수님을 위해 무슨 희생을 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엄숙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둘째로 헌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 몸을 드린다는 말이죠. 헌신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중에 번제에 담긴 뜻이기도 하였다고 봅니다. 번제는 1차적으로 속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지만 또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온전한 헌신이어야 하고 그럴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모든 마음 모든 성품이라는 영혼이라는 내 표시라는 말이에요. 모든 영혼 모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교훈이고 진짜 우리는 그 교훈에 아마 몇 퍼센트나 10%나 20%나 접근했는지 온전히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영혼과 힘으로 섬기라고요. 우리는 조금 하다가 힘들면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다.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엉뚱한데 가있기 잘하는 우리가 아닌지 온전히 사랑하라. 주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자기를 부정해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일이 될 터인데 자기가 부정되지 않으니까 반쯤 죽이고 아니 반도 못되게 자기를 좀 죽이니까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휘청거리죠. 따르다가도 말고 자꾸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죽여버려 자기라는 것이 부정이 되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온전케 된다는 것이죠. 헌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재능과 목소리와 힘. 우리 손은 별로 그렇게 좋은 손은 아니지만은 우리 예본이 손이나 예담이 손이나 우리 저기 찬양 씨 손이나 어떻게 우리 정찬양 선생도 어떻게 많이 배웠는지 아주 찬송은 아주 잘 능숙하게 칠 수 있는데 부럽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노력을 한 결과로 오늘 이렇게 찬양 준비 찬송 하고 그러죠. 이 손이 귀한 손이에요. 손 망가지면 안 되죠. 이 손으로 오르간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예담이 손은 또 이 플루트도 잘 치고 이 손이 우리의 손이 귀합니다. 또 이런 이제 음악하는 손뿐만 아니라 손으로 예, 우리 이제 관리인이신 박 선생님은 아주 손이 기술자 손이에요. 웬만한 것들을 많이 고치고 뭐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지요. 힘들다고 항상 말을 안 해요. 아예 그거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하는데 하면 잘해요. 그래서 아유 당신은 우리 박 선생님은 미술 공부라면 미술가가 됐을 것 같고 이 건축 공부를 했으면 지금 아주 좋은 건축 기술자가 됐을 것 같다고 제가 칭찬도 해드리고 그러는데요. 그 손이 보통 사람은 우리 손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을 그분들의 손에 가면 뭐 손을 주물럭대면 뭐 잘 이루어지죠. 전에 계시던 우리 관리인 기억하십니까? 한현수 집사님이라고 여기 지금 오르간 밑에 또 해놓고 우리 옛날 저기 다 뛰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스피커 저기 설치하고 그분이 다람쥐처럼 얼마나 잘 죄송해요 다람쥐처럼 그래서 얼마나 잘 왔다 갔다 잘 하시는지 날렵하세요. 우리는 저 지붕에 올라가면 미끄러워서 위험해서 거기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지만은 그분은 지붕을 아주 다람쥐타지 샥샥 해가지고 여기 물통에 물이 지붕물이 흘러내려오면은 겨울에 얼어서 빙판이 되니까 이쪽에 홈통을 막으면 좋겠다니까 걱정 없습니다. 뚝딱해서 올라서 다람쥐처럼 타고 가서 거기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안 내려오게 그 손발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손발 가지고는 뭐 거기에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헌신이고 우리의 재능이 탁월한 그런 머리들, 뛰어난 IQ, 또 머리가 총명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깜빡깜빡 형광등 같이 그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주 좀 빠르게 머리 착 하면은 삼천리라고 착 하면 머리가 벌써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들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축적했으면 그것도 훌륭한 자산일 수 있겠죠. 또 좋은 목소리,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들 또 건강한 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24시간 365일의 시간이 있고 또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생은 딱 제한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 시간은 무한대로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70살이든 80살이든 100살이든 몇 살이든 간에 건강하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시간을 그냥 빈둥빈둥 하다가 아이고 시간이 다 가버렸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내가 일도 못하고 이렇게 다 세월만 허비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시간을 분초를 쪼개듯이 모든 착착착 지나가는 시간을 오늘은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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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우리 대통령의 시간표처럼 대통령은 시간이 진짜 참 그렇겠죠. 그렇게 30분 면담한다면 굉장한 거겠죠. 그렇게 시간이 아주 촘촘히 시간표를 짜서 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선용한다면 하루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하랬다. 중요한 일부터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열심히 산다면 좋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좋겠죠. 시간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몸속에 사실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온전히 불태워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선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못 박혀 고통을 당하셨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할 더 큰 이유와 동기가 생겼고 가장 좋은 모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본받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사업을 위해 거룩하고 온전하게 바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나는 이것을 하겠다. 나는 이것을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애에 생애를 불태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저런 일을 하겠다. 이것이 헌신의 결심이고 헌신의 그런 내용이 되겠죠. 실상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숭고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은 선하고 가치 있고 숭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에게 그의 뜻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들, 아들아, 이 일을 내가 좀 해주면 좋겠다. 말하자면 그렇게 부탁하듯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탁하듯이 부탁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를 이루는 일이요, 또 다른 이들의 구원과 성화를 돕는 일이요,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이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참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배는 예배의식보다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실상 예배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도 귀한 것이지만은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당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예배는 잘 드렸고 예배당에 밖에 나가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당 문을 누가 딱 걸어 잠궈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가 마음이 부담스럽다, 아주 짐스럽다,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고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예배 자체, 예배의 시간, 순서 이 자체보다, 이것도 귀하지만 안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고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를 섬기며 그의 뜻과 계명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삶이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삶의 문제를 헌신이라는 말로, 헌신의 삶, 주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셋째로 헌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헌신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불경건하고 죄악됩니다. 옛날에도 그러하였고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본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다 구해서 자기 좋은 것을 구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안목의 정욕과 보기에 좋은 것, 멋있다, 좋다, 예쁘다, 예쁘다, 멋있다, 이것이 전부 세상의 일들이라는 거죠.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전부 자기가 자기의 좋은 것, 남보다 좀 나아 보이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은근히 자랑하는, 자식 자랑하러 우리 아들은 말이죠, 우리 딸은 말이죠, 국가선수예요, 국가선수. 예.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우리 집은 말이죠 하고 집을 자랑하고, 나는 말이죠 어느 학교를 자랑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이 세상을 여기에 표현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야고보도 비슷한 교훈을 하기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인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성경이 간음을 말할 때는 육체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 좋아하는 오늘날의 가장 큰 간음은 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돈의 위력 앞에 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돈 사랑이죠. 돈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우상은 돈입니다. 다른 어선 바알과 아세라가 따로 여기에 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마음속에 돈이라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가치, 하나님과 비등한 하나님과 비슷한 가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일종의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섞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부귀와 영광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즐거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으면 그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겠죠. 육신의 즐거움을, 그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믿는 것을 거기 가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재미를 따라가게 되죠. 그 교회 가니까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고 안 가는 동기가 재미가 있어서 가고 그 교회 가면 재미있어요. 어디 놀러도 잘 가고요. 예. 거기는 1년에 몇 번씩 버스 빌려가지고 놀러 가요. 놀러요. 거기 가면은 매일 파티도 많고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서 가고 재미가 없어서 안 가는 재미가 신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 돼 있고 재미가 신이 돼 있는 시대. 우리는 이 세상의 유행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려면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 두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라는 원어는 생각이라는 뜻이라고 간혹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생각이 바르고 건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지금 구원받기 전에 세상적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지하고 허무하고 죄악된 옛날의 생각으로부터 진리의 지식을 가진 거룩하고 의로운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 욕심이나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경건하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하려면 우리의 생각의 규범이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법이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그 뜻에 일치하는 삶을,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에 충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기준, 생활의 기준은 그러므로 성경입니다.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알기 위해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단 사설들이 들끓는 말세입니다. 이것이 이단 사설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단 종파들이 1830년대에 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우리나라의 통일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전부 20세기 돌아서 1830년대 이후에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도 이단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단이 왕성한 시대는 없습니다. 또 오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신학 자체가 흔들린 시대가 없습니다. 예. 종교개혁 때 우리가 천주교를 정죄하고 천주교에서 분리되는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종교개혁이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교회는 매우 해이해지고 배교적이게 되었습니다. 신학이 성경의 진리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성경을 목사들이 성경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현대교회 문제책에 통계들을 많이 실어놨는데 미국 교회 통계만 주로 나와 있지만 한국 교회도 통계 조사해 보면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흔들리는 시대에 왔습니다. 성경을 더 이상 진심으로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이단 사설들,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하고 또 요즘에 또 근래의 현상들은 은사주의,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이탈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은사주의, 신사도주의도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성경을 넘어서니까 이단입니다. 성경을 넘어선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성경에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다 있다는데 왜 성경을 넘어선다고 하느냐? 아니요. 성경의 병고침,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은 성경을 확증하기 위하여 주신 계시 시대에 계시를 전달하고 확증하기에 주신 그런 은사들이고 이미 계시가 완성돼서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은사들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 자신의 말대로 기독교는 기적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종교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독교 2000년이 확장됐지 기독교가 확장되는 것은 기적으로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방언운동은 1906년에 비로소 시작된 운동입니다. 20세기 현상입니다. 아까 19세기 중반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는데 이단 중에 이단인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 말에 시작돼서 20세기에 점점 오늘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이제는 대교단들이 이단에 삼켜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감리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삼켰고 장로교도 기장 측인 한신대 측이 삼켰고 통합 측이 삼켰고 통합 측을 삼켰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신학이 보수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 신학이 그것이 삼킨 바가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삼켰고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보수, 자유보수가 절반절반 정도 있는 아직도 보수적인 교단이 들어있는 합동 측이 있고 고신 측이 있고 무슨 뭐 이런 측들이 좀 아직도 남아있는 편이지만은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가 보면은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이미 배교적이게 돼서 유럽의 교회 속에서 보수교회를 찾아보는 것은 극히 힘들고 미국, 그래서 독일이나 그런 데 유학 가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 가서 넓은 물 먹으면은 다 신앙 버려놓고 오는, 독일의 잘못된 불신앙이 미국에 다 유입되고 우리나라에 독일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다 신정통 떠들어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의 만 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진 큰 교회들, 그것은 한결같이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4만 교회가 넘는 연합 감리교회가 자유주의고, 또 만 교회 이상 되는 미합중국 장로교회가 자유주의고, 예? 루터교회가 자유주의고, 또 감독교회가 자유주의고, 저거 미국의 자유주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동성애 목사들을 용납하고 동성애자들을 결혼주례하는 자유주의니까, 예? 우리보다 훨씬 완전히 노골화된 자유주의죠.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이것이 건전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은사주의, 신사도주의가 근래에 돌아서 성경을 넘어서는, 성경의 이 말씀, 모든 우리 개신교회는 기본적으로 믿는 것은 성경이 충족한 하나님의 계시요 종결된 계시다. 그 말은 성경 속에 다시 기적과 이런 것을 체험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다 확증된 하나님의 모든 교리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 하나님과 그 모든 구원의 도리들을 여기서 깨닫는 바른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개요에서 말하는 것 같은 바른 교리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 잘 알겠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겠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것은 그 성경대로 경건하게 매우 도덕적이게 착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주를 위해 우리의 젊음과 생을 드리는 이런 우리의 성화가 남아있단 말이죠. 이 성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신사도주의는 이런 성화에 대한 강조도 없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강조도 없고 그를 떠벗어서 오늘도 성경과 비슷한 똑같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은사주의, 신사도주의가 성경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의 체험, 직접 음성을 듣고 병고침을 하고 예언, 방언 모든 은사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성경을 넘어서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개신교회가 말하는 성경 안에 머물다는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신사도주의를 이단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의 교훈 안에 거하고 생활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지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혹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 오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신사도주의 영향을 받은 대교회들, 큰 교회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단 사설들이 들끓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더욱 읽고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규범으로 이 책을 주셨기 때문에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이 책의 교훈 안에 머무르고 그 책의 교훈을 믿고 그 책의 교훈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난을 감수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했듯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교훈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대는 특권이죠. 찬양대 헌신예배 1년에 두 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다른 어떤 우리 전도회들 이런 데는 헌신예배가 옛날에는 들어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안 해왔는데, 찬양대는 이렇게 뭘 솔선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더 주를 섬기고자 하는 열심을 갖는데 좋은 일이죠. 우리 모두들이 다 또 참여하니까, 헌신하면 이분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 헌신에 대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찬양대원들 헌신하고자 하는 여러분은 또 우리 모든 교인들 참여하신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생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정했습니까? 현재의 여러분의 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고 있고 내일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그럭저럭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목표가 있어서 내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목표를 가장 내가 생애 첫째로 항상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살다가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주 앞에 주님 제가 열심히 사느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주 앞에 갑니다 하면서 꼴깍하고 숨이 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정력을 첫째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며 사용하려고 하시는가? 여러분이 생을 마치려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과연 내가 열심히 했다고 주님 앞에 결산 보고서를 가지고 나갔다.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하느라고 깨져서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 결산보고서 제 생애보고서입니다. 예, 100년 네가 이 지상에 내가 생명을 주었는데 뭐하고 왔느냐? 먹고 자고 놀고 예, 이렇게 빈둥빈둥하다 보니까 아이고 벌써 세월이 가서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낼 것인지 아니면 주님 제가 계획을 겨우 세워서 뭐 한다고 했는데 참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별로 없고 그래도 열심히 한 것은 주님이 아시지요 하고 보고서를 좀 그래도 깨적깨적 몇 자 써서 낼 것인지. 헌신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는 것 첫째고 성화하는 것도 그 다음이고 또 택자들의 구원과 다른 이들이 아직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시켜야 되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교회에 왔으면 그들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죄를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것과 참된 교회를 건립하는 것과 이 배교와 혼돈의 시대에도 합정동에 가니까 거기에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 있더라. 합정동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진실한 교회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처처에 세워져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자신의 인격과 삶을 거룩하게 단장하고 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다른 이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에 큰 가치를 좀 두고 에이 교회는 그냥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다 하고 교회도 한 번씩 가주지.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번 내가 가서 그냥 참석했다가 오면 그걸로 됐지. 뭐 그 정도면 됐지. 더 이상은 아니야.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에 보다 큰 가치를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런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성화고 세계복음화와 참된 교회 건립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도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는 헌신의 이 교훈을 우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들 돈 버느라고 수고하죠. 처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부려먹고 겨우 한 달에 돈 얼마씩 주는 것 같은 기분 들어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버는 돈이고 귀한 돈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그렇게 또 다 살아가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살서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채 사고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부족한 종이 다시 조금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형제자매들, 주님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경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주님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를 사모하는 찬양대원들이 다 되어서 먼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생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